오늘 저희 도르트 신경 세 번째와 네 번째 교리 부분입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교리 부분은 인간의 부패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회심과 그 이제 방식 이것을 저희가 몇 주 동안 살폈습니다. 도르트 신경은 이제 잘 아시지만 뭐 첫째 교리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선택 이라는 주제, 또 둘째 교리,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하여 죽으셨는가를 다루는 부분,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교리가 이제 이 부분입니다. 인간의 부패,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회심과 그 방식, 그리고 다섯 번째 교리가 이제 성도들의 견인 또는 뭐 인내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고백하는 교리, 이제 15항에서 17항, 그래서 고백하는 교리의 이제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하나님을 향한 회심과 그 방식에 대한 중요한 내용은 이제 14항까지 해서 다 마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여서 중생하였는가, 어떻게 하여서 회심하게 되었는가 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심으로 회심하게 되었고 믿음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다라는 것을 이제 이렇게 14항까지 해서 다 고백을 했습니다. 그 후에 세 가지를 더 이제 구체적으로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세 가지를 더 붙이고 있는데 그것이 15항, 16항, 17항입니다. 15항에서는 이제 이런 하나님의 이런 초자연적인 역사하심, 그리고 우리 안에 역사하신 그 회심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했는데 그런 은혜 받은 자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를 이제 15항에서 말해주고 있고요. 그다음 16항에서는 이 인간 의지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16항에 인간 의지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은혜가 임하면 임하는데 그럼 의지는 어떤 상태에 있는 것인가를 조금 더 설명하고 17항에서는 이렇게 회심할 때에 방편들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17항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하나씩 또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항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를 누구에게도 빚지지 않으셨다. 곧 갚으심을 받기 위하여 어떤 것도 먼저 드릴 수 없는 자에게 무엇을 빚지시겠는가.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은 죄와 거짓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자에게 무엇을 빚지시겠는가? 따라서 이 은혜를 받는 자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원히 감사드려야 하며 감사드린다. 이 은혜를 받지 못한 자는 이 영적인 일들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이 자신 때문에 기뻐하거나 거짓 평안에 있으면서도 갖지 못한 것을 가졌다고 헛되이 자랑한다. 나아가 우리는 사도들의 모범을 따라 외적으로 믿음을 고백하며 생활을 바로잡는 자들에 대해 가장 좋게 판단하고 말해야 한다. 왜냐하면 마음의 깊은 것들이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기 때문이다. 아직 부르심을 받지 못한 이들을 위해서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 그러나 이들과 비교하면서 우리 스스로 우리를 구별한 것처럼 결코 교만해서는 안 된다. 네, 그래서 은혜 받은 자세를 우리 15항에 보면 첫 번째로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으니까 우리가 당연히 감사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감사해야 되는 그 이유를 하나하나 다 언급을 해야 하는데 세 가지 정도의 감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아무에게도 누구에게도 빚지지 않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빚진 것이 없으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회심하게 되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심해야 되는 어떤 의무가 있어서 마치 빚진 자처럼 우리를 회심케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무 빚진 것이 없으신데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어서 이렇게 우리가 이런 구원하는 은혜에 참여했기 때문에 감사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를 누구에게도 빚지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인간은 무엇을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갚으심을 받기 위하여 어떤 것도 먼저 드릴 수 없는 자에게 무엇을 비치시겠는가라는 것이죠. 그저 피조물이고 피조물은 그 존재의 시작부터 존재의 과정부터 그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다 되어지는 것인데 그 피조물이 아 내가 먼저 하나님께 드려서 갚으심을 받아야겠다 이럴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비친 것이 아니신 거죠. 그래서 갚으심을 받기 위하여 어떤 것도 먼저 드릴 수 없는 존재이죠. 우리는 그런 존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비치시겠는가? 그리고 우리는 그저 받은 은혜에 대하여 감사할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더 붙이는데 이것을 더 붙입니다.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은 죄와 거짓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자에게 무엇을 비치시겠는가? 그래서 우리는 단순한 피조물이 아니라 죄인이라는 거죠. 죄. 그래서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은 죄가 나오고 거짓이 나오는 것인데 이런 죄와 거짓 외에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비치시겠는가?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에 대하여 하나님께만 감사드릴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드려야만 하며 감사드린다는 것입니다. 감사드려야만 한다는 것은 우리의 마땅한 자세인 거죠. 우리가 감사드려야만 한다는 것이고 감사드린다는 것은 이런 은혜를 받은 자들은 감사를 드리고 있다는 거죠. 이미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이 구원하신 은혜에 대하여 감사드려요. 누가 뭐라고 감사드려야 돼라고 말하지 않아도 이미 감사드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은혜를 받은 자의 자세입니다. 그러면 은혜를 받지 못한 자는 어떨까요? 은혜 받지 못한 자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은혜를 받지 못한 자는 이 영적인 일들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이 자신 때문에 기뻐하거나 이걸 첫 번째로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지 못한 자는 어떠합니까? 은혜를 받지 못한 자는 관심이 없다. 영적인 일들에 대해 관심이 없다. 우리가 주위에서 여러분 보시면 어떻습니까? 영적인 일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걸 우리가 보게 되죠. 그저 사는 것, 삶의 즐거움, 이 시간 속에서 마주하는 것들에 대한 관심은 있죠. 어디 가서 뭐 하자, 뭐 이 정도. 현재 시간에 대한 관심은 있을지 모르지만 정말 자신의 영적인 상황에 대한 영적인 것에 대한 관심이 없다. 그리고 자신 때문에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만족을 주는 게 기뻐한다는 것은 이제 만족한다라고도 번역이 될 수 있는 건데요. 지금 누구 때문에 만족하는가 했을 때는 자신 때문에 만족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기쁨이 되는가 나에게 기쁨이 되지 않는가가 가장 큰 관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만이 가장 큰 관심의 주제로 있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은혜 받지 못한 자의 상태입니다. 영적인 일들에 관심이 없으니까 자기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 영적으로 얼마나 비참한 상황이 있는지 모르고 그렇게 영적인 상황에 대해 모르고 비참한지 모르면 당연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찾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 필요성을 모르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상태에 만족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필요도 모릅니다. 그래서 거짓 평안에 있으면서도 갖지 못한 것을 가졌다고 헛되이 자랑하는 상태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으로 참 비참한 중에 있으면서도 그를 인식하지 못하고 거짓 평안, 그러니까 헛된 평안, 자기를 속이는 평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짓 평안은 자기를 속이는 평안입니다. 있으면서도 갖지 못한 것을 가졌다 이렇게 헛되이 자랑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이제 우리들의 이제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제가 이제 감사, 그러니까 빚이,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의 빚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빚이 있는 것이죠. 그 은혜의 빚이며 갚아도 갚을 수가 없는 그 빚이다. 그리고 로마서 14장 8절 해놨는데, 로마 14장 8절 보면 여러분,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라고 그랬죠. 이 말씀 이제 로마서 설교하실 때 최덕수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은 사랑의 빚을 많이 져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빚이라는 건 어떤 겁니까? 갚아야 되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라는 것은 늘 우리는 갚아야 되는, 그 사랑을, 이 은혜를 갚아야 되는 존재로 있는 것이죠. 그래서 늘 갚아도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존재로서 우리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에게 우리는 영원히 빚진 자가 되는 것이죠. 동료 신자들에 대한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아가 우리는 사도들의 모범을 따라 외적으로 믿음을 고백하며 생활을 바로잡는 자들에 대해 가장 좋게 판단하고 말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깊은 것들이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외적으로 믿음을 고백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입술의 고백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고백, 외적인 믿음의 고백밖에 없죠. 또 생활의 교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생활의 교정한 것, 생활을 자꾸 바르게 하려는 그런 삶의 모습은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판단했을 때 정말 외적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있고 생활을 그렇게 잘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하여 가장 좋게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함께 형제 되었는데 그 형제가 신앙을 고백하는 형제요, 생활을 그래도 이렇게 잘 하려고 애쓰는 그런 형제 자매인데, 어느 날 봤더니 눈빛이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판단하는 거죠. 선택 못 받은 것 같다. 그런 걸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 걸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마음의 깊은 것들이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건 무엇이냐? 우리는 믿음의 고백과 생활의 교정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5절에 18절 보면 이제 그 판단하는 모습이 나오죠. 형제에게서 뭐가 나타나면 가서 권면하고, 그래도 교정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교회에 말해서 교회에서 이제 그 일을 맡은 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교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공적인 판단, 이 외적인 믿음의 고백과 생활의 교정이라는 이 공적인 판단은 대개 이제 교회 정치적으로는 이제 장로님들의 신방으로 통해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장로님들 신방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들을 살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판단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이고, 우리는 이제 형제 자매에 대하여 가장 좋게 판단하고 가장 좋게 말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어떤 사람의 선택과 유기에 대해서 다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런 말하는 것은 정말 교만한 자세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선택과 유기는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데, 마치 하나님께 올라가서 그것을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인데, 그것처럼 교만한 것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은 아니죠. 아직 부르심을 받지 못한 자에 대한 자세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한 자는 이럴 것이다 생각을 하고, 또 우리가 동료 신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알았는데, 아직 부르심을 받지 못한 자가 우리가 아는 중에 또는 가족 중에 있을 수 있죠.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들에 대해서는 도르트 신경은 이렇게 이제 정리합니다. 아직 부르심을 받지 못한 이들을 위해서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 그러나 이들과 비교하면서 우리 스스로 우리를 구별한 것처럼 결코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부르심을 못한 이들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너무 가족 중에 아직 회심하지 않은 이가 있다. 내가 사랑하는 이 중에 아직 회심하지 않은 이가 있다. 그러면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또 해서는 안 될 일이 있는데 이들과 비교하면서 우리 스스로 우리를 구별한 것처럼 교만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나는 이런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구원 얻는 자가 되었는데 은혜를 받지 못해가지고서 저렇게 구원 받지 못한 자가 되었구나. 나는 은혜를 받았으니 우월한 자요. 은혜를 못 받았으니 열등한 자다. 이렇게 비교를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는 그저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는데 똑같은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은혜를 주셨으니 우리는 그 은혜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이제 이 은혜와 인간 의지에 대하여서 또 도르트 신경이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6항 같이 읽어봅니다. 인간이 타락 후에도 여전히 지성과 의지를 갖춘 인간인 것을 멈추지 않듯이 또 인류에 퍼진 죄가 인류의 본성을 없애지 못하고 다만 왜곡시키고 영적으로 죽인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중생의 은혜가 막대기나 말뚝안에서 역사하듯이 인간들 안에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고 의지와 그 속성들을 없애버리거나 의지에 반하여 폭력적으로 억압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이 은혜는 영적으로 살리며 치료하고 교정하고 부드럽게 또 동시에 능력 있게 돌이키셔서 전에 육신의 반역과 저항이 완전히 지배하던 곳에 이제는 성령을 통한 자원하는 순전한 순종의 지배가 시작하게 된다. 여기에 우리의 의지에 참되고 영적인 회복과 자유가 있다. 그러므로 모든 좋은 것을 만드시는 놀라우신 창조주께서 우리를 다루시지 않는다면 온전히 있었을 때에도 자유의지를 통해 자신을 멸망에 던져 넣었던 인간에게는 자유의지를 통해 타락에서 빠져나올 어떤 소망도 없을 것이다. 여기서 이제 이 16항에는 이런 질문을 다루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인간 의지가 살아나 회심한다면 정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의지가 변화한다면 그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식은 어떠할까라는 것입니다. 타락한 후에도 도르트 신경이 가장 먼저 언급하는 것은 인간은 여전히 인간이다. 그래서 왜곡되었어도 지성과 의지를 여전히 갖고 있다는 것이죠. 인간은 타락한 후에도 우리 노아 홍수 후에도 하나님께서 살인을 금하시면서 창세기 9장에서 살인을 금하시면서 그 금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런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타락한 후에도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그러나 타락했다는 것에 이제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여전히 지성이 있고 의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왜곡된 지성, 부패한 지성이요. 왜곡된 의지, 부패한 의지입니다. 이렇게 도르칭경이 고백하죠. 하나님의 중생의 은혜가 막대기나 말뚝 안에서 역사하듯이 인간들 안에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 타락했다고 그래서 인간이 그럼 막대기나 막대기가 되는 것인가?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막대기는 도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도덕적 책임을 집니다. 막대기가 아닙니다.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타락했어도 그는 자기 자신의 선택에 대하여 책임지는 존재가 존재로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지가 그 특성, 자기가 선택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갖는 그 의지의 특성을 인간이 잃어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가 선택한 것에 대하여 책임지는 존재로 계속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존재입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의지로서 선택을 하는데 영적으로 선한 것을 선택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가 선택한 것에 대하여 이제 책임을 져야 되는 존재입니다. 영적으로 죽었다는 의미가 타락한 후에 인간이 막대기가 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스스로 자기가 범한 죄에 대하여 책임지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의지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의지, 부패한 의지로서 인간은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역사하실 때 어떻게 역사하실까라는 것입니다. 의지를 없애는가, 속성을 없애는가, 그게 아니라 또는 의지를 포괄적으로 다루시는가. 의지를 포괄적으로 다루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인간은 범죄할 때도 자기가 원해서 범죄하고 하나님을 믿을 때도 포괄적인 방식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해서 믿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때 먹기 싫은데 나 먹기 싫은데 내가 먹고 있네 이렇게 해서 먹은 게 아니라 정말 자기가 자기의 죄로 자기가 그 욕심이 가득하여 그걸 먹은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도 난 안 믿고 싶은데 내가 억지로 믿는다 이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의지를 변화시켜서 자기 의지로 원하여서 믿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신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은혜는 그러나 이 은혜는 영적으로 살리며 치료하고 교정하고 부드럽게 또 동시에 능력 있게 돌이키셔서 전에 육신의 반역과 저항이 완전히 지배하던 곳에 이제는 성령을 통한 자원하는 순전한 순종의 지배가 시작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의지에 참되고 영적인 회복과 자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지를 포괄적으로 다루시는 것이 아니라 살리신다는 거죠. 치료하고 교정하고 그리고 우리를 돌이키셔서 이제 예전에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싫습니다. 뭐 이렇게 했던 그렇게 반역하고 저항했던 자가 이제는 자원하는 순종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원하는 순종을 하는 건 바로 이것이 의지의 회복이다. 그리고 이것이 영적인 자유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또 도르트 신경은 여기에 덧붙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좋은 것을 만드신 놀라우신 창조주께서 우리를 다루시지 않는다면 온전히 있을 때에도 자유의지를 통해 자신을 멸망에 던져넣었던 인간이 이제 자유의지를 통해 타락에서 빠져나오겠는가? 그 어떤 소망도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타락 전에도 그 자유의지가 온전했을 때에도 그랬던 인간인데 이제는 하물며 타락 후에 부패한 자유의지를 갖고 있는 인간은 얼마나 더 소망이 없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정말 하나님의 참 이 특별한 이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시지 않는다면 정말 인간은 소망이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 늘 기도해야 합니다. 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정말 긍휼히 여겨달라고 늘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자신을 위하여 또 우리가 아는 이들을 위하여 늘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저희 학교 이제 세우셨던 박윤선 목사님 이제 말년에 기도를 오래 하신 걸로 유명하시거든요. 기도를 오래 하시니까 이제 무슨 기도를 하시는가 궁금해가지고 뒤에 가서 엿들으신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기도를 너무 많이 하시니까 그래서 이제 가가지고 엿들으셨대요. 무슨 기도를 하시는가 그랬더니 이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불쌍히 여겨주소서, 긍휼히 여겨주소서 이 기도를 약속하시더라. 그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 정말 우리의 이런 무능과 우리의 부패를 안다면 이 기도를 우리가 끊임없이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17항 이제 고백하는 정통교리죠. 정통교리의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17항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자연적 생명을 만들어내시고 유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방편들의 사용을 배제하지 않고 오히려 요구하며 하나님께서는 이 방편들을 통해서 영원하신 지혜와 선하심을 따라 그 능력을 실행하길 원하셨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앞서 말한 초자연적 능력으로 우리를 중생시키시되 이 초자연적 능력이 복음의 사용을 결코 배제하거나 파괴하지 않으며 지극히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중생의 씨와 영혼의 양식으로 정하셨다. 그러므로 사도들과 사도들을 따른 선생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모든 교만을 낮추기 위하여 백성에게 하나님의 이 은혜에 대하여 옳게 가르쳤으며 이때에도 거룩한 복음의 권면으로 이 백성을 복음과 성례와 권징의 시행 아래 두기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 이처럼 오늘날에도 교회에서 가르치거나 배우는 자들은 하나님이 자신의 기뻐하심을 따라 가장 긴밀히 연합하여 있도록 원하신 것을 분리함으로써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권면을 통해 은혜가 전달되고 우리의 직무를 더 자원하여 행할수록 우리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택이 더 밝히 드러나며 하나님의 역사가 더욱 전진하기 때문이다. 방편들 그리고 이 방편들로 인한 구원하는 열매와 효과 이것들의 모든 영광이 세세토록 오직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 아멘. 이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자연적 생명을 만들어내시고 유지하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일반 우리 밖에 있는 저 만물의 저 피조물의 생명을 만들어내시기도 하시고 유지하시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서 방편들을 배제하는 방식으로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방편들을 통해서 영원하신 지혜와 선하심을 따라 그 능력을 실행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방편, 그러니까 어떤 수단을 요구하십니다. 수단이 실행되기를 원하시는데 이 수단이 무엇이냐? 복음의 사용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사용. 그래서 복음의 사용이라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것, 이 강단에서 복음이 선포되는 것, 이런 것들이 지금 복음의 사용입니다.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 능력으로 우리를 회심시키신다면 그런 거 없이, 그러니까 복음의 전파도 없고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도 없고 이제 성례의 시행도 없이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없으시냐?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나 이것을 배제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우리를 회심시킨다고 하여서 마치 복음의 사용이 배제하는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 선생님들이, 사도들도 그렇고 옛 선생님들이 거룩한 복음의 권면으로 이 백성을 복음과 성례와 권징의 시행 아래 두기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거룩한 복음의 권면으로 복음을 이 백성을 우리는 어디 아래 있어야 되는가? 이 복음의 선포 아래, 성례의 시행 아래, 권징의 시행 아래 우리가 붙잡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붙잡혀 있으므로 그 안에서 우리가 듣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이 은혜의 방편, 복음의 사용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라는 거죠. 여기서 복음의 시행이라는 것은 바로 이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알게 되고 또 성례의 시행을 통해서 이 복음을 알게 되고 권징의 시행을 통해서 또 우리가 복음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것들을 통하여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긴밀히 연합하여 하나님께서 이걸 묶어 놓으셨는데 이걸 분리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초자연적인 역사하심과 이 복음의 사용을 분리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되죠. 분리해서.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심시키신 건 초자연적인 역사니까 내가 뭐 교회 갈 필요가 있나? 내가 뭐 말씀 들을 필요가 있나?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입니다. 이건 악한 일이죠. 반대로 또 우리가 오해해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없이도 마치 내가 계속해서 말씀을 들으면 말씀을 읽으면 구원의 복이 자동으로 따라온다 이렇게 생각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은혜 받은 것은 내가 열심히 성경을 읽어서 내가 은혜 받았다. 이것도 잘못된 생각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분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데 이렇게 분리하는 일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는 일어나는 생각들은 아니죠. 그것은 이제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들이 이제 하나의 논리를 확장시켜서 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건강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지런히 구하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부지런히 구하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즐겨 사용하시는 것이 바로 이 은혜의 방편이기 때문에 즐거이 이 예배에 오는 거죠. 즐거이 예배 와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듣고 또 성례가 시행될 때 또 참여하고 그래서 은혜의 방편에 즐거이 참여하는 것이 건강한 신자의 자세입니다. 왜냐하면 권면을 통해 은혜가 전달되고 우리의 직무를 더 자원하여 행할수록 우리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택이 더 밝히 드러나며 그래서 정말 열심히 그 일을 행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더 밝히 드러난다는 거죠. 또 하나님의 역사가 더욱 전진하기 때문이다. 방편들 이 방편들로 인한 구원하는 열매와 효과 이것이 다 누구 것이냐? 하나님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선포, 강단에 선포된 이 말씀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들을 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내가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다.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목사님이 대언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영광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죠. 그것들로 인한 이 방편들을 사용하여서 우리 안에 구원하신 역사가 있었을 때 그 열매와 효과 이거 무엇입니까? 이것이 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하루 종일 또 우리가 이런 은혜의 방편이 또 우리 현상교회 안에 있을 터인데 하나님께 또 은혜를 구하시고 긍휼을 구하시고 또 집중하여서 잘 또 참여하여서 은혜가 또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주께서 우리 안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또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왜곡된 자여 부패한 자들이 되어서 주의 말씀을 들어도 우리의 지혜로는 온전히 깨달을 수 없사온데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영을 부어주셔서 이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알고 복음의 그 소중함을 알고 주께로 돌이켜 주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또 구하는 것은 우리에게 임하는 이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어떤 행위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께서 주신 은혜로만 되어진 줄 아오니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더하셔서 이 은혜의 방편의 시험 가운데 우리가 그 은혜를 충만히 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교환에서 실행되는 모든 은혜의 방편들 가운데 주께서 충만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